오늘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탄원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군사적인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왕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군사적인 비유들은 일반적인 시적 언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왕의 기도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주어진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죄함을 증명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의 호소이며 거짓이 없는 입술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안고 일어섬과 생각과 내면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기에 자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이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는 그가 당한 위기의 성격이 부당한 심판과 박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공평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달라라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은 그가 악을 행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점철되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그것을 선동하며 악을 행하며 이런 모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CCTV가 우리를 감찰하는 것만 느껴도 우리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바가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장하는 것들, 내 욕심과 하나님의 의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 때문에 주장하는 부분들도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뻔뻔하게 모든 죄악을 다 행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탓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탓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완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주시고 또한 이 금속의 연단함 같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연단을 통과하였다라고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찰의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과 관련된 무죄를 고백하였다라면 4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인은 악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 가운데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며 갑질을 행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도움의 간구를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길이 되어야 하며 다른 곳으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실수로 인해서 실족하여 죄의 길을 걸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객관적인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징계는 구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시인은 적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시인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공격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근거한 선제적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헤세드에 기인하여서 이러한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악인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악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제약상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입은 교만을 말하며 믿음의 의인이 걸어가는 주변을 에워싸서 그들을 노려보며 땅에 넘어뜨립니다. 움킨 것을 찢는 사자와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이 의인을 핍박하며 의인을 학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처한 절박한 현실과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의인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처음에 시인은 처음에 기도를 들 때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기도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 17편 7절부터 해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의 사건들은 뭐 기이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들은 다 출애굽 사건들의 그 메시지와 동일한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몰살되었던 것처럼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몰살시켜 달라고 이 시인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충족될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출애굽 백성들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헤세드가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 왔고 이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편 17편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여러분들 이 15절의 말씀 좋지 않습니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평안한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인하여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과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기보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더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시편의 기자들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도 온전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메시아가 약속은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왔지만 그들의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시대에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고 메시아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경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메시아가 오지 않고 약속만, 멀리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 있었던 그 시대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하게 소원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원수의 공격에 당황하였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지만 되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자 더 이상 이 다윗에게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광대하심을 경험한 시인에게 더 이상 현실의 문제들은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체험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